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하게 해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홍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라서 말씀이 예, 아주 듣기에 편한데, 저는 한국에서도 저 시골 저 남쪽 지방 부산 경남 쪽에서 와서 거기서 모든 학교를 다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그래서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봉독해드린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요한일서 4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두려움 없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랍고도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 담대함이 뭐냐면 장차 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담대할 수 있는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온전한 사랑이 성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린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죽는 게 무섭죠. 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생에 매여 살아간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왜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심판과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의와 생명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더 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책을 열심히 보면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과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드러내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믿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데,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다시 보았던 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지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 자, 그러면 이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죽고 말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해내셨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마귀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승리의 상징이 되었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약한 영이 있다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적처럼 들고 다닙니까? 십자가를 귀에 걸고 목에 걸고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졌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이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예수님 외에도 세상을 이기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말하잖아요. 난 자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해낸 자기 백성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곧 승리다. 승리가 곧 믿음이다. 그러면 도대체 세상은 무엇이며 이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의 현장이죠. 바로 이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이런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 어떤 거냐? 그 세상을 더 넓게 정복하여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다스리는 거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을 이기기 위해 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남들에게 없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나 지식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나 물질도 남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를 안수받고 한 12여 년 벌써 지났는데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더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런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매주에 3만 명 이상 모이는 유명한 교회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 저는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라. 비전을 키우고 기대 수준을 높이라. 실패한 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요셉처럼 크게 꿈꾸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비전을 가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미래가 열릴 것이다. 정말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용들과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보면 힘을 많이 가져서 세상을 그 세상의 힘들을 교회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지요. 그 더 세상보다 더 큰 힘으로 그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승리다.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 한국의 TV에서 PD수첩에서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문제를 다뤘는데 그것도 이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부동산을 사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과거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미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의 교권과 십자군 전쟁이죠. 기독교가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스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 후반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반까지 그 기간을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중세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은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이긴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이 교회를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면 훨씬 더 밝았어야 하는데 그때가 더 어두웠다. 뭐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들의 온갖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겉으로는 십자가를 아세워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힘을 보여주자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대형 집회를 열어서 세상의 교회가 가진 숫자의 힘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지요.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 세상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여 자기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진 힘과 세상적인 힘과 그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세상에 대한 승리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였던 구약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려고 했지요. 이사야 선지자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니 그것이 바로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넘어지게 할 것이며 그런 자를 돕는 자들도 망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세상의 힘도 망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 자들도 함께 망하게 한다. 그럼 시편 기자가 그 사실을 말합니다. 시편 33편 16절 22절에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군대의 힘으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맞아요. 힘이 세어도 자기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많은 군대와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다 멸망하고 말았지요. 신약시대에는요. 페르시아나 그리스,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큰 힘을 소유했지만 그들도 다 흥망성쇠를 겪었지 않습니까? 시편에 지금 기자가 말씀한 대로 그 나라들이 가졌던 군마가 다 헛되고 그 군대가 많아도 능히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과 마병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본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능을 따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는 그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을 얻는다 그러고 심지어 굶주림에서도 살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야,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과 병과 같은 세상적인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의 끝이 뭡니까? 저주받은 십자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인생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겨우 3년 반짝 인기를 누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 죽음에 내던져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배신당한 사람. 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그거는 그 추종자들만 본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자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좋게 평가하자면 그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 그 어떤 젊은이의 안타까운 삶 정도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나마 꽃도 제대로 피워보기 전에 국가전복이라는 그런 죄명으로 처형당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 수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을 세상의 구원자로 존경하며 받들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결단이나 결심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건 다른 말이 뭡니까? 그게 거듭남이지요. 줄여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거듭나고 중생한 자만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절대로 지식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지혜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학식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니고데모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게 중생이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증거하는 게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박식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결단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혈통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혈통으로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라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육정으로도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소망이나 육체의 욕심,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의지나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결단,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이 믿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알아보게 된다라고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사랑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지요. 낳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며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니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이것은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성도들 즉 교회도 함께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듭난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집합체인 교회도 사랑하는 일이 마땅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줄이면 형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제 사랑이 그 삶에서 흘러나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내용이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지요. 율법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규례들이지요. 그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또한 같은 민족인 자기 백성들 상호간에도 어떠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다 요약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이 또한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요약하면 결국 믿음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나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또한 혈통이나 육정이나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 것이면 자랑이고 그게 공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율법의 조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결과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것을 맺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믿음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증거하지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내가 단지 지켜내어야 할 율법적인 계명이면 정말로 무거운 짐이죠. 아니 이거는 무거운 짐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멍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약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무겁게 여겨지는 그런 정도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올무였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족쇄와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은 모세와 또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히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9절 2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뭐 대답을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절실히 잘 섬기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불러갈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갔는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안 세웠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직접 받으면 되는데 뭘 그래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 그거 붙들고 살았다는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이후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뭐 좀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좀 괜찮은 왕이 올라오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그렇지 않은 왕 내려오면 올라오면 개판되었습니다. 그 개판이 바로 우상 숭배로 갔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탄식과 한숨 속에 세월을 보내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율법을 잘 지키자 하고 나선 무리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분리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율법 지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의를 쌓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저주받은 자로 지정하지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계명으로 다시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어버렸다.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규정하며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기는 커녕 그 율법으로 저주와 미움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과 계명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수고롭고 무거운 그 율법의 멍에를 진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편히 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가 무엇이길래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예수님 지신 멍에가 뭐였는데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어째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그런 짐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율법만큼이나 무겁고 힘든 멍에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는 그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가 구약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규례로서 주어진 구약의 모든 짐승제사와 정결구례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기 때문이지. 또한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요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의 참뜻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멍에가 오늘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죄에서도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서 묵은 그 율법의 멍에를 제거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멍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사랑이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도 능히 메지 못했던 그 멍에인 율법을 이방인에게 지우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기에 그것이 가벼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며 또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징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곧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매우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으며 또한 마귀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거기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으며 여러분 또한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며 돌에 맞기도 하고 궁핍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이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지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실제로 좀 세상 나라들을 이겨서 다스려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그 나라들을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하여 다스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의 권세에서 비롯된 핍박과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부분들인 겁니다. 조롱당하는 거, 채찍질당하는 거, 결박되는 거,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 뿐만 아니라 궁핍함, 환란과 학대받는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여러분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그 선진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했다.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14절 바로 앞에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이다 라고 언급해요. 바울은 그런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죠. 이런 자들을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쉽게 말해서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 육체에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와 동시에 나는 역으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그 세상을 죽여버렸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무겁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세상을 이기는 힘의 권으로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는 커녕 온갖 세상의 것들에 짓눌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말에서 그 이기는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시제가 과거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효력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요. 또한 지금도 그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며 영원토록 그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자다라고 증거.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 특징이 뭐예요? 짐이 없어요. 오늘 제가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사 가야 되니까 짐이 가벼워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요. 그런 우리는 가벼운 짐만 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언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십자가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에도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하옵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게 하시어 세상의 어떠한 도전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림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도 밝히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되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